완벽하게 조립된 스위스 명품 시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수만 개의 태엽이랑 톱니바퀴가 진짜 오차 하나 없이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네네, 단 1초에 어긋남 없이 돌아가죠.
맞아요. 우리가 보통 거대한 석유화학 공장을 떠올릴 때 기대하는 모습이 약간 이런 거거든요. 정해진 도면대로 파이프 연결하고 정확한 온도로 원료 끓이고 그러면 딱 계산된 수율만큼 플라스틱 원료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정밀한 통제의 세계 말이죠.
그렇죠. 뭐 입력과 출력이 눈에 뻔히 보이고 모든 공정이 수치로 딱 제어되는 세계니까요. 엔지니어들은 사실 이 통제된 숫자 안에서 엄청난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정밀한 기계장치 위로 막 글로벌 거시경제라는 예측 불가능한 카테고리 5등급짜리 허리케인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대체 어떻게 될까요?
아, 지붕 날라가고 난리 나겠죠?
네, 공장 지붕이 날라가고 빗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시계 바늘이 제대로 돌아가길 가를 수는 없잖아요. 계기판도 흐릿해지고 통제권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마주할 진단 결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복잡하고 살벌한 진흙탕 그 자체입니다.
네, 완전히 진흙탕이죠.
2020년 6월 현재 전례 없는 붕괴 위기를 맞은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한 포관. 그중에서도 롯데 GS화학이라는 아주 특수한 합작회사와 그곳의 현장 생산 직무에 관한 아주 디테일한 분석 보고서가 오늘 심층 탐구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은 뭐 단순한 기업 홍보 자체나 뻔한 주가 분석 리포트가 절대 아닙니다.
네,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네네. 산업 전체의 구조적 붕괴라는 아주 거시적인 시야에서 출발해서요. 회사의 지배구조, 재무상태를 쫙 거친 다음에 실제 공장 라인에서 작업자들이 막 밤을 새우며 밸브를 조작하는 분단위의 사건들까지 이 모든 걸다 담고 있는 굉장히 입체적인 소스들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 이거 하나씩 좀 풀어보죠. 그 거대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 여수 산업단지에서 야간 교대 근무소는 어느 오퍼레이터의 일상에 도대체 어떻게 직접적으로 충돌하는지 추적하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롯데GS화학이라는 개별 기업 현미경으로 보기 전에 이 동네 전체에 불어닥친 허리케인의 정체부터 좀 파악해야 할것 같아요. 도대체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생존을 위한 대규모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원래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원유에서 나프타 뽑아내서 분해하고 뭐 에틸렌 같은 기초 유분 만드는 거대한 장치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무려 연간 1280만 톤 에틸렌 생산하면서 세계 4위를 굳건히 지키던 달러박스였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4위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2025년에 상황이 완전히 급전했거든요. 정부 주도하에 전체 생산 능력의 18에서 25%를 감축하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돌입했습니다.
와, 18에서 25%요? 이게 제가 수치 보니까 연간 270만 톤에서 370만 톤에 달하는 그 멀쩡한 공장들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란 말이죠? 어쩌다 스스로 이렇게 팔다리를 잘라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까?
이 모든 사태의 진원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발 범용 제품의 끔찍한 공급 과잉이 한국을 그냥 덮쳐버린 거죠.
예. 예전에는 중국이 최대 고객 아니었나요? 우리 물건 엄청 사갔잖아요.
초대형 화학 공장들을 막 지어버렸습니다. 단순한 자급자족을 완전히 넘어서서 남는 물량을 전 세계에 거의 덤핑 수준으로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2023년에 한국의 대중국 석유화학 수출액이 17.6%나 그냥 증발해버린 거군요. 공장을 돌려도 팔 곳이 없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가동률이 수익성 마지노선이라는 80% 아래로 추락해버렸거든요.
저는 장치 산업 특성 생각하면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라고 봐요. 약간 거대한 크루즈선에 비유하고 싶거든요. 바닷물은 막 말라가는데 배동치가 너무 크고 엔진 한번 돌리는 고정미가 어마어마하니까 함부로 브레이크 밟거나 시동을 끌 수가 없잖아요.
오, 거대한 크루즈선. 이 비유가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네요.
네, 석유화학 공장은 한번 멈추면 배관 안에서 굳은 원료 다 긁어내고 다시 가열하는데 수백억 원 깨지니까요. 멈추는 것 자체가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동률 낮추면 제품 하나당 고정비가 치솟아서 적자 나고, 가동률 높이면 안 팔리는 재고가 창고에 막 눈덩이처럼 쌓이고, 완벽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뭐랄까, 역설적인 희망의 단초가 하나 있습니다.
오, 희망이요? 이 상황에서요?
네. 무한저러 증설만 하던 중국조차도 결국 이 출혈 경쟁을 더 못 견디고 정책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중국 스스로도 배가 가라앉을 위기라는 거군요.
맞아요. 중국 정부 15차 5개년 계획, 그러니까 2026년부터 2030년 정책 보면 신규 증설 멈추고 20년 이상 된 노후설비 폐쇄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전체 에틸렌 설비의 3분의 1을 영구 폐쇄 중입니다.
와, 3분의 1이나요? 주변국들이 다 같이 공장 문 닫고 있으면 결국 2027년 이후에 어느 정도 수급 균형 맞춰지면서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살아남은 기업들의 유일한 미션은 이 혹독한 사이클 저점을 그냥 숨 참고 버텨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침몰하는 크루즈선들 사이에서 오늘의 주인공 롯데 GS화학은 과연 어떻게 다르게 설계되었는지 이걸 들여다봐야겠네요. 보고서 보니까 일반적인 그 흔한 NCC 공장이랑은 태생부터 다르더라고요.
네, 완전히 특화된 단일 사이트입니다. 보통 공장들이 플라스틱 원료를 백화점처럼 이것저것 다 뽑아낸다면 여기는 아주 좁고 깊은 가치사슬에 집중해요. 벤젠이랑 프로필렌 결합해서 큐멘 만들고 그걸 쪼개서 페놀이랑 아세톤 얻고 최종적으로 BPA, 즉 비스페놀 A를 만드는 C3 라인에 사활을 건 거죠.
거기에 부타디엠 만드는 C4 라인도 곁들였고요. 공정도도 글로벌 표준 다 맞췄고 스마트폰 케이스나 방탄유리 들어가는 폴리카보네이트 만들려면 이 BPA가 필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구조 보면서 진짜 흥미로웠던 게 생산기술보다 원료 들어오고 나가는 물리적인 동선이었어요. 지분 49% 가진 GS칼텍스 정유공장에서 원료를 거대한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꽂아서 받잖아요.
네네, 바로 다이렉트로 꽂아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만든 BPA는 지분 51% 가진 또 다른 모회사 롯데케미칼 공장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고요.
네,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보면 산업 용어로 캡티브 수요 구조라고 하거든요. 확실하게 갇혀있는 내부 시장인 거죠. 롯데 GS화학은 고객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 양쪽 부모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려고 태어난 수직 계열화 퍼즐 조각이네요. GS는 부산물 처리할 하수구가 필요했고 롯데는 안정적인 BPA 공급처가 필요했고요. 이 시장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나오는 거죠. 글로벌 BPA 가격이 톤당 2만 유안에서 1만 유안으로 반토막 나고 한국 대중국 수출 비중도 24.4%에서 7.2%로 쪼그라들었다면서요.
네, 엄청나게 떨어졌죠.
아니, 어차피 외부 시장에 내다 파는 거 아니고 가족끼리 넘기는 건데 글로벌 가격 반토막 나는 게 왜 치명적인 문제입니까? 그냥 원래 가격 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핵심을 찌르셨네요.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수직 계열화에서 착각하는 함정입니다. 가족끼리 거래, 즉 내부 이전 가격 책정할 때 마음대로 비싸게 사줄 수가 없어요. 뭐 세법 문제도 있지만 더 현실적인 이유는 물건 사가는 부모, 즉 롯데케미칼의 지갑이 완전히 텅 비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 롯데케미칼 본체 재무 상태가 지금 처참하잖아요.
네, 무려 4년 연속 영업적자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영업 손실이 9,436억 원이에요. 거의 1조 원이 공중분해된 창사 이래 출행의 위기인데 자회사 물건 비싸게 사줄 여력이 있겠습니까? 외부 가격이 1만 유안이면 우리도 죽겠으니 1만 유안에 맞춰서 넘겨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캡티드 마켓이라는 게 부모가 잘 나갈 때나 온실이지 굶어 죽어갈 때는 제일 잔인한 족쇄네요. 게다가 공장 가동 시점도 엄청 꼬였잖아요. C3 라인이 원래 2023년 준공인데 시장 박살나면서 2025년까지 거듭 지연됐고.
네, 수천억 원 투입된 공장이 2년 넘게 가동 안정화만 반복했으니 고정 비용은 상상 초월이겠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거죠?
결국 롯데케미칼이 에셋 라이트, 즉 자산 가볍게 하기 전략 쓰면서 롯데 GS화학 지분 일부를 GS 쪽에 넘기고 현금 확보하려 하잖아요. 모회사 구조조정으로 지분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신생 법인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여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이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두 부모가 엄청난 돈 들어가는 천재 아이 키우는데 엄마가 심각한 재정위기 빠져서 아빠한테 나 못 버티겠으니 당신이 양육권 더 가져가고 현금 줘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하하, 네, 완벽한 비유네요. 심지어 바깥 동네 여수 산다는 GS칼텍스랑 LG화학이 통합 논의하고 난리도 아니고요.
온 동네가 재개발, 파산 절차로 뒤숭숭한 거죠. 자, 그럼 거시경제는 허리케인 맞았고 제품 가격 반토막 났고 모회사는 지분 팔려고 하고
결국 원료 가격 깎을 수도 없고 제품 가격 올릴 수도 없는 이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뭔가요?
결국 공장 담벼락 안에서 벌어지는 현장의 가동률과 수율뿐입니다. 자, 이제 수조원 단위 숫자에서 빠져나와서 현장 작업자의 시선으로 줌인해보죠.
좋습니다. 통제권 없는 상황에서 생산 직무 맡은 민들 어깨에 회사 명운이 달렸네요. 미션은 가동률 95% 유지, 원료 단위 소비량 극한의 최적화, 그리고 안전사고 제로, 이것뿐이잖아요.
네, 보고서에 나온 야간 교대 시나리오를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볼까요? 밤 10시입니다. 출근한 운전원이 인수인계를 받는데 BPA 반응기 온도가 평소보다 0.3도 정도 상승하는 미세한 추세다라고 전달받아요.
잠깐만요. 겨우 0.3도요? 일반인들 생각에는 그 정도면 아, 오늘 날씨가 좀 덥나? 하고 그냥 넘길 것 같은데요.
아우, 화학 공장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화학 반응은 엄청난 발열 반응이거든요. 0.3도 올랐다는 건 내부 반응 속도가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초기 신호예요. 이거 놓치면 10분 뒤에 3도 오르고 1시간 뒤엔 수백 도 치솟아서 열폭주 일어납니다.
와, 0.3도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거의 폭탄 타이머네요.
네, 수십억 원어치 원료가 굳어버리거나 대형 폭발이 날 수 있죠. 자, 11시 30분입니다. 현장 라운딩 돌다가 큐맨 펌프에서 미세한 진동을 감지해요. 즉시 백업 펌프로 전환하고 설비 보전팀 무전 호출합니다.
숨 쉴 틈이 없네요. 펌프 진동은 왜 생기는 건데요?
내부에 공동현상 생겼거나 밀봉잔치 파손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깨지면 고온의 맹독성 페놀이 확 뿜어져 나오거든요. 찰나의 순간에 백업 펌프 돌린 거예요.
어휴, 진짜 살벌하네요. 그러다 새벽 1시 되니까 중앙통제실 DCS 화면에 빨간 알람이 막 깜빡입니다. 페놀 순도 떨어졌다고요? 그럼 운전원은 즉시 온도랑 촉매 농도를 무려 0.01 단위로 미세 조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궤도 정상화된 거 확인하고 한숨 돌리고요. 아침 6시 되면 이 모든 사투를 일지에 기록하고 PSM, 공정안전관리 절차에 따라 서류 작업까지 싹 다 해야 밤이 끝납니다.
와, 이거 들으니까 제가 진짜 머리 한 대 맞은 기분이에요. 왜? 롯데그룹 핵심 가치가 고객, 도전, 책임, 혁신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사원 보면 그냥 홈페이지에 폼으로 적어놓는 뜬구름 잡는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새벽 1시야 펌프 진동 잡아내고 순도 맞추려고 촉매 미세 조정하는 그 피말리는 집중력. 그게 바로 고객사 불만 막는 혁신이고 수백억 손실 방어하는 진짜 책임인 겁니다.
그러네요. 현장에서는 그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밸브 돌리는 액션 자체가 핵심 가치네요. 그래서 화학공정 오퍼레이터는 진짜 그냥 버튼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군요.
절대 아니죠.
복잡한 P&ID 도면 다 해독하고 DCS 트렌드 분석하고 수많은 데이터 실시간으로 읽어내면서 파국을 막아내는 완전 야전사령관이자 데이터 분석가들이네요.
정확합니다. 모회사 자금줄 다 말라붙은 터널 속에서 이분들이 수율 단 1%라도 끌어올리는 게 그 어떤 경영진 전략보다 회사 명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 오늘 탐구 쭉 되짚어보니까 무슨 치열한 재난영화 한 편 본 것 같아요. 거대 위기가 지배구조 다 흔들어놔도 결국 배 안 가라앉게 막는 건 새벽 1시에 온도 조절 밸브 미세하게 돌리는 작업자들의 땀방울이었네요. 여러분, 어떤 산업에 종사하시든 거시적 위기 돌파하는 무기는 결국 미시적인 현장의 완벽한 실행력이라는 거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네, 그렇게 피 지혈하면서 버티다 보면 2027년 이후 반등 사이클 왔을 때 제일 먼저 치고 나갈 체력이 생기겠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려다가 보고서 마지막에 언급된 아주 도발적인 변수 하나를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죠?
우리 지금까지는 어떻게 기계 완벽하게 통제해서 BPA를 싸고 효율적으로 만들까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 환경 규제라는 해일이 몰려와서 게임 룰이 완전히 바뀌면 어떨까요? 현장에서 아무리 밤새워서 가동률 99%로 최고 싸게 BPA 만들어도 유럽 CBAM 발동해서 탄소관세 폭탄 맞으면요.
아, 치명적이죠.
게다가 BPA 자체가 내분비계 교란물질 우려가 있잖아요. 만약 미래에 전 세계 포장재 시장에서 이 소재 자체가 법적으로 완전 퇴출당한다면 그럼 이 완벽한 공장도 결국 고철덩어리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아주 날카롭습니다. 가격 경쟁 넘어서 인류 환경 표준이랑 싸워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고장난 시계 완벽하게 고쳐놨더니 내일부터 시계 착용이 불법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위기의 진정한 돌파구는 단순히 공정 효율성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친환경 대체 소재에 찾는 데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생각거리로 남기면서 오늘 심층 탐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